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은 나를 떠나가시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넌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리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제사장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울이 왕으로 등극이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난주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록 낮추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그 끝까지의 삶,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을 다 알기 때문에 사울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패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래서이겠지만 사울의 이야기는 세상 그 어떤 설교나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그 사울의 인생은 그런 인물로 우리들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 전형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야곱도 다윗도 수많은 실수와 범죄와 그 실패를 그들의 삶에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야곱이나 또 다윗이나 그들과는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일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실패를 한심해하고 또 다윗의 실패에 가슴 아파하고 그런 게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또 그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찾기를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다윗의 삶은 결코 도덕적인 모범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왕이 등극의 역사 그것을 보면 왕국 통치 과정에서 또 그가 왕으로 되는 그 과정에서 세속 역사 속에서 보이는 권력의 남용 또 권력 투쟁, 음모, 비열한 배반, 궁중의 권력 암투 등 모든 어두운 요소들이 실은 그 다윗의 이 왕이 되는 과정 또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과정 속에 고스란히 다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나 야곱 그들의 연약한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또 내 죄악을 내 어둠을 발견해내려고 노력하지요. 우리의 그러한 내면적인 노력들이 전혀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어쩌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찌됐든 대상이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실패를 어두움을 결국은 신앙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극복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나 죄악에 한없이 또 아파하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어쨌든 내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내면에는 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르지요. 그는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왕이었지만 어쩌면 그는 선택을 그 하나님의 선택을 넘어서서 불순종과 죄악으로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아마 사울과 우리 자신 사이에 어떤 연속성을 찾는 것에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울의 연약함과 다윗의 연약함 또 사울의 실패와 우리의 실패 사이에는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러한 전제를 은연중에 하고 사울을 바라보게 되죠. 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울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그가 그 자신을 향한 어떤 변명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어떻게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 그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성경은 전혀 그 이후에도 사울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호의적인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일까? 성경 속에는 또 그의 연약함, 그의 실패와 오늘 현재 나의 모습 속에는 어떤 연속성이 없이 질적인 차이, 불연속성만 확인되는 것일까? 뭐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사울의 삶을 읽어가면서 아마 우리 속에 드는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9장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이제는 사울이 왕위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취임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장면들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그 당시 오늘 본문 속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지파였지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기에 그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을 대표하는 지파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의 첩을 윤간하고 그리고 살해한 그 기브아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멸절될 위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 마을에 처녀들을 보쌈해 와서 겨우 그 베냐민 지파의 명맥이 유지되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싸움은 잘했는지도 모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그 별명이 무릇 뜯는 일이 해서 아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베냐민이 선봉에 그렇게 서게 되죠. 그렇지만 다른 지파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가지 못하는 베냐민 지파는 당시 철저하게 비주류였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은 아마 그 사울의 어떤 그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어떤 단서 중에 하나일 것이죠. 그의 입지가 든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거대한 양대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그래서 아마 베냐민 지파가 그 속에서 왕이 되면 어느 누구도 다른 지파에서도 이렇게 반발하지 않겠죠. 예,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 유다 지파는 반기를 들었을 터이고, 왜, 대등한 거대 지파였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면 에브라임 지파가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에 두 거대 지파가 잠잠했었죠.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 토브, 참 좋았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잘생긴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성품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효자였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숲 지방에 이르자 사울은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돌아가자 그러지요. 예,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보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자 하노라 해서 사울이 자기의 그 암나귀를 찾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가자라고 종에게 얘기하죠. 아마 염려하는 아버지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던 사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종종 등장하는 인물의 그 대사가 발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의 어떤 인물의 됨됨이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도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자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또 다른 어떤 성품의 한 단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또 자기에게 부여된 일, 자기에게 해야 되는 일,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확신하고 신뢰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우직한 어떤 걸음이, 그런 결단과 확신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지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 뒤이어 나오는 9장에서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자기가 영적인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종에게 끌림을 받지 않습니까? 종이 이 부근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고 또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울은 전혀 그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선지자에 대해서도, 그 선지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캄캄했죠. 그렇게 해서 종에게 찾아가는 제 안에 이끌려 다니는 어떤 사울의 모습이 편린이 되어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적이며 또 우유부단한 성품이었고, 한편 그 마음이 여리고 착한 그런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나귀의 행방을 알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간 성문에서 사울 일행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음 날 아침이죠. 내일 아침에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말하겠다, 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결코 사무엘이 이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죠. 네가 지금 나를 만난 이유는 나귀에 대한 소식을 이 궁금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내일 아침에 그 나귀에 대한 일 어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주겠다. 그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그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귀는 괜찮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나귀에 대한 얘기를 다 얘기를 해 주죠. 그러면 네 속에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 말 뜻이 무엇일까? 예. 무슨 얘기를 하였을까? 사무엘은 사울을 그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사울을 데리고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지요. 아마 이튿날 새벽까지 깊은 얘기를 오랜 얘기를 그렇게 사무엘과 사울은 지붕 위에서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나누었을 것입니까? 아마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니면 그 사람의 깊은 어떤 생각이 깊지 않으면 30분 얘기하기도 힘들겠죠. 예,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오면 밥 묻나 이런 밤피라 자자 이러면 끝이지 않습니까? 깊은 얘기를 했다는 말은 사울 속에도 깊은 자기 삶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물론 사무엘은 더하였겠죠. 이 민족의 이제 왕정, 왕을 세우는 그 일, 하나님의 마음,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실시되어 보지 못했던 사사정, 사사들이 통치하는 것에서 왕이 통치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급박한 국제 그 지역 정세 속에 위협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일들, 그게 물론 사무엘 속에도 있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마음속에 사울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길래 그 두 사람은 그 밤에 밤을 지새도록 오랜 동안 지붕에서 얘기를 나누었을까? 그것은 아마 블레셋의 위험 속에 놓인 이 나라의 암울한 모습 또는 이스라엘의 그 왕정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무엘도 또 사울도 평상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현실에 대해서 또 블레셋의 침략의 그 위협과 그 블레셋의 약탈 속에 있는 민족의 어떤 그 암울한 장래에 대해서 아마 염려하고 고민하고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둘은 그 민족이 나아가야 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사사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주된 적은 당시에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블레셋도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그리스 에게해 그 지역에 있던 민족으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온 이주 민족이었죠. 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한 이후에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만에 아마 가나안 지방의 문화에 토착되었고 그 문화에 그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평지를 중심으로 도시 문명을 이루었던 가나안 칠족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갓 정착한 블레셋 민족은 생존과 적응 단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그 위협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또 수백 년간의 그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그 동안에 블레셋의 국력이 급격하게 팽창되기 시작했지요.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사사 시대 말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 말기에 그 이르르면 이제 블레셋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급부상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점점 이스라엘이 정착한 내륙 지방, 블레셋은 해안 지방에 정착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산간 지역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내륙 지방으로 점점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공격해 들어오고, 내륙 지방까지 깊은 그 성을 쌓고 침략해 들어왔던 상황이 그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던, 왕정을 원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블레셋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제 전쟁의 규모가 국지전이 아니라 모든 열두 지파가 다 모여야 하는 그 상시적인 그 대규모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국지적인 지도자, 국지적인 전쟁에 적합했던 사사의 통치가 아니라 왕정을 원했던 것도 아마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사무엘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왕을 세우는 이유는 그가 블레셋 사람, 그 왕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할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역시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의 최초의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 다윗이 왕 통치하는 기간에 블레셋을 아주 무력화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이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그러한 왕이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평범했던 사람, 기브아 그 작은 곳 골짜기에서 착하게 자랐던 그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본인은 거기에 대한 야망도, 거기에 대한 기대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갑자기 받습니다. 비록 다른 목격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사울과 사무엘만 있을 때 그 종도 물리치고 비밀리에 받죠. 기름 부음을 왕으로서 없었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부터 이러한 선포를 듣습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너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기름을 붓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 선포를 분명히 듣습니다. 이 선포를 들었던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본문은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의 어떤 반응, 내면적인 반응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직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이제껏 왕정을,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자신은 왕이라는 사실이 자신의 삶과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 문제 많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을 과연 따를 것인가, 그런 생각도 당시에 지파 사이의 정치학적인 그런 관계 속에 과연 왕이 나오려면 강력한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전체를 다 통솔할 것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한없이 작은 문제 많은 대표적인 그 타락의 그 대상이 되는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어떻게 그 강대한 지파들을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밤늦도록 나눈 대화, 그리고 그 다음날의 그 기름부, 그것이 아마 그때에는 가슴 벅차고 감사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는 감동적인 사건이었겠지만 사무엘과 이별하고 나서 홀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사울, 그에게는 아직도 그가 딛고 있는 맞닥뜨리는 세상은 전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세상과 현실을 보고 아마 사울은 다시 아무 일도 없는, 내 삶에 풍파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임명장을 받았지만 사울 스스로 그 엄청난 이 민족을 가슴에 이루고 왕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소명에 대한 확신, 그것이 사울 속에는 아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그 확증, 징조를 세 가지를 미리 얘기해 줍니다. 우리 첫째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라헬의 묘 부근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다는 그 말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징조일 것이고, 두 번째는 다볼의 큰 상수리 나무 밑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은 베델로 제사를 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제사들을 음식 중에 떡 두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징조인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걸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산에서 제사하고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날 것인데 사울이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세 사람이 될 것, 새 마음,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징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과 떨어지고 나서 그 세 가지 징조는 사울에게 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지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징조가 내게 다 임하면, 세 가지 징조가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러 가지로 성서학자들 사이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리에 따라 기회가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기회대로 그게 순리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너 자신을 준비해라,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러나 그 말을 직역하면 이 말입니다.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내 손이 내 앞에 발견되는 그대로 그 상황 앞에서 행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손이 발견하는 대로 주저없이 행하라. 망설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네가 옳다고 생각되는, 네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그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라는 거지. 이것은 그런 뉘앙스를 가집니다. 신중하게 행동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징조가 네 앞에서 확인이 되거든, 아, 이제는 내가 내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왕으로 세움받은 왕으로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그 이유 앞에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 앞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실제로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군대가 우리 구약에 출정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아 힘을 내라. 그런 표현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었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의 이 명령, 사무엘의 그 말, 그것이 사울에게는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가. 그게에 대한 단서가 5절에 나타납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만날 것이요. 예. 내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면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블레셋 진영, 블레셋이 주둔하는 그 블레셋 영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이르면 이 말은 뭘까요? 어떻게 가는 어떤 그런 그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호렙산처럼 그런 산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그 뜻을 풀어쓴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아 엘로힘. 예, 기브아 엘로힘. 기브아는 산이고 엘로힘 뭐죠? 여호와의 기브아라는 거지. 예, 그곳은 어디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자기가 떠나왔다. 네가 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이 기브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 말은 뭘까요? 사울은 자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지를 겪으면서 자랐다는 거지. 예. 겪으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산에 이를 때, 여기서는 여호와가 빠집니다. 산에 이를 때에. 히브리어는 이런 말입니다. 학 기브 아타. 예.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근데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산에 이를 때. 원래는 뭐죠? 그들이 기브아에 이를 때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얘기합니다. 왜 사무엘은 5절에서 사울의 고향 마을을 그 기브아 엘로힘 이렇게 풀어 쓰는 거예요? 이라는 다소 생소한 지명으로 불렀을까? 그리고 그곳을 블레셋 군대가 상주하는 주둔지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당시 사울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두운 현실을 이렇게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즉 이런 말이죠. 기브아는 누구의 땅이라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 진영이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가 상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현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영토에 상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사울이 자랐던 고향 땅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민족의 현실을 고민했던 이유도 그 밤에 지붕 위에서 사무엘과 그 오랫동안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고통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살아왔던 청년이었죠. 여리디여린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징조 세 가지도 그대로 확인했던 사실.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주저없이 하라라는 사무엘의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의 주둔지를 공격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은 동일하게 다윗의 기름 부음을 증명하는 사건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으로 바로 등극하지 않지요. 오랜 시간 이후에 왕으로 취임식을 가지는데 그가 첫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왕됨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죠. 첫 전투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청년의 그 미동의 아이와 백전노장의 그 거인이었던 골리앗의 그 싸움. 그는 사울은 두 가지가 명확하게 대비가 되지요. 예. 사울은 뭘 피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싸우지. 분노하며 싸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중에 다윗과 사울을 그렇게 미묘하게 비교하는 그 시선이 항상 교차되어 사울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얘기하지요. 길갈로 네가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고 7일 동안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네 왕권을 확증하겠다. 예,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다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너무나 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너무나 큰일 앞에서. 결국 암나기를 찾다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울이 얘기했던 사울 아닙니까? 그는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의 삶으로 아마 평지풍파 없이 그냥 그렇게 살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떨결에 축복과 기도는 받았지만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 문제를 바라보자 아마 그는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믿음으로 블레셋을 공격했다면 분명히 사무엘이 그 뒤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러나 평소 사울은 블레셋 자기 고향에 자기 마을 깊숙이 들어와 있는 블레셋의 주둔군을 보면서 그 민족의 현실 그 아픔을 염려는 했지만 막상 자기 자신이 그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현장 앞에 자기 자신이 던져져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다시 구경꾼과 그냥 염려하고 토론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아에 이르러 하나님이 큰 영이 임했습니다. 그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산당으로 돌아갑니다. 17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락이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이 또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사무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그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제비뽑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왕을 제비뽑기로 뽑지 않지 않습니까? 왕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서 그가 왕으로 추대되면 취임식을 해서 왕이 되죠. 다윗도 그랬고요. 제비뽑기는 주로 어느 때에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제비뽑기를 하지만 여기서 표현되는 제비뽑기의 모습은 어떨 때 그러죠? 죄인을 색출할 때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간의 범죄를 할 때도 누가 나오고 그 중에 누가 뽑고 또 그 안에서 나와서 누가 뽑고 해서 결국 누구 이렇게 가는 형식을 취하지. 예. 이후에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그 잘못을 이렇게 자기 아들의 그걸 뽑을 때도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도 그렇죠. 이 재앙이 어디에서 온 건지 제비 뽑을 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모습도 마치 그런 마치 죄인을 색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장면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울이 제비뽑기에 나아갔겠습니까? 나아갔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는 보따리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필연적인 운명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격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나아갔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지목하시고 진보따리 뒤에 숨어있는 그 사울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데리고 나오십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만났지요. 기름 부을 때 내가 이렇고 너는 이래야 되고 너는 이럴 것이다. 아마 첫 대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낯을 볼 면목이 없었겠지요. 사무엘도 백성들도 사울을 향하여 이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뜻이 제비 뽑아서 선출된 자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은 백성 앞에 서자 그의 잘생긴 외모와 큰 키 그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환호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그 청년들 중에 경쟁자가 왕으로서는 경쟁할 자가 없는 준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던 인물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사울을 평가합니다. 그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즉 그는 백성들의 죄악된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그러한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또 사울을 계속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서까지 이런 일련의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그 생각, 기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질적인 모습이지. 하나님은 꾸중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포기시키는 데 개입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일에 그렇게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정말 왕의 자질, 지도자의 자질의 면모로 보면 우리의 기대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는 독특한 인물이죠.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제비 뽑아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운명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일에, 사회적인 일에,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일에 어떻게 보면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왕을 뽑는 일에 개입하시는 그 오늘 본문의 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럴 만한 사람한테 그럴 만한 복을 내리신다.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과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우리 내면에 그 질주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은총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오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 값없이 주어지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말없이 부족한 것과 우리가 정말 대도 안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이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외적인 것, 내 능력을 향한 그런 싸움으로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이 될까요? 바리새주의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실패할 왕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어떤 의미에서 사울은 아무런 그런 왕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각성을 하고 자기 자신을 던졌던 그런 각성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사울은 정확하게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닥쳐오는 문제 앞에 우리의 삶에 오는 거대한 도전 앞에 수없이 다짐하고 고추세우지만 그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부닥쳐오는 거대한 영적인 도전 앞에 포기하고 좌절하며 원망하는 오늘날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을 또 올려봅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까요? 그의 변명은 우리의 변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사울을 변명해 주지 않을까요? 재밌는 장면이 있지만 네. 그의 연약함, 그의 실패와 우리의 모습 사이에는 정말 연속성이 없이 질적인 차이, 불연속성만 있을까요? 사울을 세워가시는 본문 속의 하나님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자기와 붙들어 매어 그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사랑, 그것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는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그것 위에 그는 결코 둘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로 그는 그의 왕의 삶을 허비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의 인생에 그의 왕됨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은 자기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욕을 하지만, 우리는 사울을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 사울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 속에 자기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민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되고 자기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속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왕위는 자기 손에 달려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성패는 자기 손에 달려 있는 사람의 그 곤고함과 처절함이 얼마나 다한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평생을 보면 그는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었기 때문에 항시라도 거대 지파가 들고 일어나면 자기의 왕위는 흔들릴 것이 너무나 뚜렷하기에 끊임없이 자기의 왕위를 누가 뺏어가지 않나에 노심초사하였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는 전장터에 항상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했던 왕입니다. 사울처럼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그렇게 철저하게 실행했던 왕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 그의 마지막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사기 위해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가장 먼 북쪽 길보아산 어느 모퉁이에서 그는 전쟁을 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가 사울을 감히 자신 있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도 내 삶이 내가 거대하게 맞닥뜨리는 그 현실의 성패가, 그 영적 도전의 성패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혹 내가 거기에 실패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거나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속에 있는 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건 앞에, 우리가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그 사건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됨의 자기 인식을 날마다 확인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다윗의 애가입니다. 성경은 그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변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울에 대해서 이를 갈아야 할 존재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압니다. 왜 그가 이런 애가를 지었을까요? 그가 요나단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상인 것을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구보다 알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 자리에 있음을. 만약에 사울도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오고 하는 그들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십시다. 사울이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만약 그것이 내가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손에 쥐고 있다면 주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네가 다시 채찍질로 뒷발질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처절하게 그 삶을 살고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비로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험악한 요구를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신과 주님 앞에 주님과 연결과 연결시켜 묶어놓기 위하여 사울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를 향하여 거대하게 덮쳐오는 영적인 거대한 도전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능력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대한 영적 도전을 도전해가고 회파해가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 수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지고 가는 인생의 그 깊은 짐과 처참함을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나라 이 사회 가운데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듣게 하옵시고 그래서 냉소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담대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고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동참해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